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국은 바야흐로 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일명 1인 가족의 그 숫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보니까 지난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뭐 9년 정도, 거의 10년 정도 지난 자료인데요.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한국에서 1인 가구가,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인구를 총 4명으로 봤을 때 이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혼자 사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이 2019년 걸 최신 걸 보니까 15%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5명은 혼자 사는 거죠. 그래도 참 많은 수가 그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는 이런 비중이 더 올라가는데요. 한 3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를 10명으로 볼 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그 중에 3명 정도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아이도 낳지 않고 이른바 나홀로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내 집 마련하는 거, 또 결혼해도 자녀 낳는 뭐 부양하는 문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그 한국에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다포세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포기했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다 그래서 다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1인 가족들이 어느 순간부터 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행처럼 번지는 말 중에 하나가 욜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주 재밌게 살아보자, 이래서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자기가 그냥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삶의 이 목적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돈 벌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이 요즘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유독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개인 한 사람이 가족을 이뤄서 그냥 자기만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한국의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더 심하죠, 그 비율이.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참 갈수록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뀝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그런 젊은 세대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형제 자매도 그냥 외면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처와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행복만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 젊은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와 비슷한 나홀로족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좋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돈을 정말 악착같이 벌려고 그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 야근하다가 뭐 이런 질문이 떠올릴 수도 있었겠죠. 밤에 늦까지 일하면서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까? 야, 내가 다 써보지도 못할 돈, 내가 지금 그거 벌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걸까 하는 그 질문이 그 속에서 떠오르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이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8절 말씀 깁니다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돈은 잘 법니다. 좋은 직장이 있고요, 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혼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나 하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드는 거죠. 솔로몬이 볼 때요, 이처럼 인생을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이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면서 그 부가 증가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끊임없이 일하는 그런 인생은 결국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요 정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가진 재물을 통해서 자유롭게 살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넉넉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이걸로는 부족해, 더 가져야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는 부족한 것 같아, 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돼. 솔로몬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평안함도 없이 계속 불안한 채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이런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이 솔로몬이 볼 때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근데 오늘 이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지 않은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일에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밤낮으로 열심히. 뭐 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수입을 늘려서 재산을 쌓기 위해서 그래도 이민사회에서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사람들 남 부끄럽지 않게 살고 좀 인간적인 좀 대접 좀 받으면서 더 나아가면 좀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정도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난 좀 성공했다, 좀 자리 잡았다, 그 정도 딱 됐으면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데 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끝을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막 그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삶을 잘 돌아보면 남에게 베풀거나 뭐 나눠주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내가 혼자 독식하고 잔뜩 가지고 쌓아가는 것만을 좋아할 뿐인 거죠. 솔로몬이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지금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인생의 참된 만족과 평안이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는 것에서 오는 것은 결코 아니겠습니다. 돈으로 큰 집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돈을 가지고 가정에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거죠. 돈으로 최고급 침대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평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한다 한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먹고 놀고 살 만큼 재산을 모아놓고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탐욕과 집착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이 작다 할지라도 적다 할지라도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띄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 타인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오히려 비로소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음이라. 여기서 말한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꼭 숫자적으로 정말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섯 사람, 뭐 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사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8절에 나왔던 이 고독자의 허무함과 이 맹목적인 재산의 추구가 헛되다는 것을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은 9절부터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협력하는 자가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늘 탁월하게 홀로서 홀로 열 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신앙생활도 내가 조금 더디게 가도 좀 뒤처진 사람들 손을 붙잡고 그냥 한 걸음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성경에 볼 때는 진짜 탁월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 혼자서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게 탁월한 영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기도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된다 할지라도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그와 함께 5분, 10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더 탁월한 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뛰어난 분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탁월한 분도 없었어요. 전능하신 분이고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예수님보다 지혜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탁월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홀로 일하셨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그 12명을 예수님이 파송하세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이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일이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의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일이 다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탁월한 사람이 홀로 있으면 그 사람도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누구든지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막 신앙의 불꽃이 막 타오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어느 순간이 오면 그것이 세상의 혹한 앞에서 다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혼자 앉아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막 그분만 바라보고 막 설교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집중적으로 케어 받으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 허점이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 같아도 그의 깊숙이 들어가 보면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인 거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족하게 됩니다. 큰 곤경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때 누군가 자기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삶이겠죠. 큰 낭패를 보고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부족해도 서로가 서로를 좀 보듬어주고 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의지하고 어려울 때 옆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때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되새겨볼 말이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신앙생활은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결승선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보면 이렇게 좀 개인의 영성은 탁월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막 말씀도 잘 보고 또 기도도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 공동체의 이 영성이 조금 갖춰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막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나 혼자 막 은혜를 독식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 이 어려움들이 자꾸 찾아오면 그 불꽃이 자꾸 식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도와주고 함께 해야지 그 신앙생활이 늘어나는 거죠.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민사회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냥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 찾아보고 자기 혼자 기도하면 그 예배 아닌가? 근데 절대로 그런 분들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같은 원리인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자, 오늘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오늘 이 솔로몬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은 화를 당하지 않겠지만 그 옆에서 붙들고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 자기 동역자가 없고 함께 일해주는 사람,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를 당한다라고 말했어요. 이민사회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들은 다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예. 현역에서 일하는 사람만 바쁜 게 아니라요, 제가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다 나름대로 바쁘더라고요.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하루가 바빠요. 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남을 이렇게 돌아볼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들고 나 홀로 외롭고 그냥 고독하게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죠. 11절 말씀 봅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부가 함께 이 누워있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른 문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사실 이 중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낮에는요 이 태양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정말 이 길에다가 이 계란후라이를 터뜨려 놓으면 이게 익을 정도로 너무 더운 곳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이 아스팔트 같은 데 놓으면 막 아지랑이가 쉴 새 없이 피어나오는 거죠. 이런 곳에 있다 보면은 정말 이 온 몸이요. 이 땅이 온돌처럼 뜨거워지다 보니까 막 이 한증막에 있는 것처럼 막 땀을 뻘뻘 흘리게 되는 거죠. 대낮에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해가 지고 나면 이제 그때는 너무나도 큰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업으로 하는 것 중에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 양을 치고 살아가는 유목민들이 이스라엘에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보는 다윗도 양을 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낮에는 이 햇빛을 피하려면 뭐 그늘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천막을 쳐서 좀 이 햇빛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이 저녁이 되다 보니까 이 추위를 피하는 게 이게 너무 난감한 거예요. 하지만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 곳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또 초원이 있는 데 가서 먹어야 되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잠을 청해야 될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이 양을 돌보는 이 목자들이 이 짐을 얼마나 뭐 무겁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얇은 이 천막,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 같은 거 하나 메고 이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밤이 오면 이 천막을 하나 딱 쳐놓고 거기서 이제 목자들이 자는 건데요. 이 살을 애는 듯한 이 사막의 이 추위가 불어오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이때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그 천막 안에서 서로 부둥켜서 이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몸을 대고 자는 거죠. 그러면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의 체온이 그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바람을 또 막아주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추위가 덜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11절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막 한벌판에서 찬바람을 피해 잠을 청해야 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 홀로 잠을 자는 사람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나 옆에서 이렇게 서로 함께 같이 모여서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고 기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패한다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이면 어때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비유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천을 감당하지만 둘은 만을 감당한다. 홀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사막의 모습과 한번 겹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영적인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인 칼바람이 쉬지 않고 불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신앙이 막 뜨겁다고 해도 내가 지금 신앙이 막 불타오른다고 해도 세상의 추위에 나 홀로 버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거는 버티지 못하고 식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가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내가 힘들 때 내 어려움도 좀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말 안 해도 내 상황을 잘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같이 울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성도 개개인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영적인 힘이 이 안에서 발휘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거한다. 그 말은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영적인 공격을 감당할 수 없지만 두세 사람, 즉 우리가 함께 동역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사단의 권세도 우리가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 그래, 나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있는가, 나에게도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가셔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 혼자 빨리 가는 신앙생활보다는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영성과 또 신앙의 태도를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